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들 중에 오늘 본문은 또 많이 또 설교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얍복강가에서의 야곱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처참한 그 인간의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정말 잘 서술해주고 있는 그 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이야기이죠. 인간의 그 실존의 상태,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영적 세계로의 진입, 그것이 잘 그려진 그러한 사건을 오늘 창세기 3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3시간 동안에 창세기 32장을 같이 이제 살피고 해설하고 그리고 강해를 드리려고 합니다. 32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C.S. 루이스라는 우리 유명한 20세기의 변증가라고 불리우는 그 위대한 기독교인이 있죠. 그분이 쓴 명저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그 책에서 한 단어를 인용해서 서론을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그런 단원 속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거기서 C.S. 루이스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새 설교의 이제 서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론이 좀 다소 길어지는 것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도덕성 또 도덕적 행동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들이대는 한 가지 쉬운 기준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들이대는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최소한의 도덕은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는 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죠. 가령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떼어먹는다라든지 아니면 폭력을 가한다라든지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도덕성은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가끔은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도덕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를 안 하고 있다라는 자랑 속에서 자기는 도덕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준에서 지켜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개인의 됨됨이와 가치관, 즉 우리의 내면의 세계, 내면의 정립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관계를 원활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과 충돌할 수도 있고 또 그 관계에 피해를 주고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부분, 인간의 내면의 됨됨이, 이 내면 세계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 깊은 도덕적인 관계 그리고 풍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C.S. 루이스는 선단에 비유합니다. 이 선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척의 배들이 함께 이렇게 항해하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 배의 무리를 말하죠. 이 수척의 배들이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둡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한 패턴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항해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각각의 배들은 고의로 다른 배 항로를 침범해서 그걸 부딪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차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들이 또한 애써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배의 내부 기관들과 부품들을 잘 점검해서 이것들이 양호하게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배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일지 몰라도 자기 배의 내부가 양호하지 않으면 그 선단에서 치우치고 뒤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선단이 함께 수행해야 할 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각 개인의 됨됨이와 가치관 또는 정체성 이런 것의 건전한 내면의 정립 위에 자신의 삶을 잘 길러내야 하는 그런 본분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배들이 잘 자기의 항로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배들도 다 건강합니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차게 풍랑을 뚫고 잘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단이 도착해야 할 곳이 인천이었는데 이것이 뉴욕에 당도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잘 파악하고 깨닫고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도덕성에 관한 기준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야 도덕적인 기준이 바로 세워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보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도덕성에 관해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확지하고 그리고 그것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식을 잘 깨우치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쌓아가는 그러한 삶을 잘 가이드해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가르치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세 가지 훨씬 더 많게, 더 높게, 깊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쉽게 이 세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반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언급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나의 도덕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도덕을 너무나 작고 왜소한 가치로 본 것이고 디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인간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에 대해서는 근접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외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에 아직 입문하지 못한 것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리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을 넘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 자신의 됨됨이와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한 내면의 정립이 잘 세워져야 성경에 따라서 나의 삶을 건강하고 숭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간의 보편적인 목적에 부합한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야 함을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곱이 어릴 때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의 장자권을 사들인 것, 또 어머니와 협잡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형이 받을 축복을 이제 가로채서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도덕성이 아주 낮은 상태예요. 도덕성이 거의 없다고 말을 해도 됩니다. 이런 이 행위만 봐서는. 그런데 그가 도망자로서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그렇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협잡해서 이렇게 뭔가 등쳐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반이 너무나 고수이기 때문에 야곱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그냥 지뢰에 고개 숙이고 이제 순복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디까지나 속이고 사기치는 그 어린 시절의 수준의 삶에서는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그런 미천한 어릴 때의 삶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덕분이다. 또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를 풍요하게 해주셨고, 그를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길까지 약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리를 가지고 추격을 했던 라반을 저지시키셨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얻은 모든 재물과 가족들은 빼앗기지 않을 그런 보장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야곱은 그 어릴 때 수준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벗어나서 성숙해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귀한 길로 들어서면서 정말 그 고향에 대한 기대가 벅차오르고 에너지가 넘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길에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짙은 공포와 어두움이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고향에 한 걸음씩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말은 바로 자기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기다리는 그 에서에게로 그만큼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었기 때문이죠. 야곱에겐 에서가 야,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화가 풀리고 분이 삭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 집으로 이제 피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피신을 시킬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늘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그 에서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렇게 말한 어머니의 음성이 분명히 기억 속에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도 매일 야곱은 서쪽 들판 끝을 바라봤을 거예요. 어머니가 보내는 어떤 한 사람이 오늘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새로 얻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또 풍요로운 재산을 얻어서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처럼 세워진 것으로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이 에서의 분노의 칼 한 번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모두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엄습했고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소름 돋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종을 에서에게 보내서 이제 자식과 가족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잘 봐달라라는 그런 그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이 지금 에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종이다 나는. 그리고 5절에서는 에서는 나의 주다, 내 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쌍둥이 형제에게, 쌍둥이 동생이 그 형에게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죠. 특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를 누르려고 했던 야곱 아니었습니까? 근데 내 주 또 나의 종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큰 위기와 절박감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자기 그 때를 두 때로 나눴죠. 그래서 한 때는 좀 이렇게 그 에서에게 뺏기고 아니면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 때만큼은 또 얼마 반은 좀 살리고 싶은 그런 심사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죠. 7절에 그렇게 야곱의 그 심령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입니다. 자신을 두렵고 답답하게 하는 현재 그 시련의 근원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종 야곱이 그 두려운 야곱의 그 두려운 심정을 꿰뚫어 보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에게는 자신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청원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청원 기도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탓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들이고 히말라야를 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시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큰 위험에 놓였다라든지 매우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고 아파할 때는 우리 자신의 그 절박함과 내면의 위기 속에서 결코 내가 무엇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죠. 그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사겨낼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일념의 기도 건져내시옵소서 그것이죠. 이런 인간의 약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지금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나 큰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보게 되겠지만 그 씨름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32장을 강의할 때는 그냥 1절부터 끝절까지 좀 넘나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극복해야 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속이는 자요, 또 움켜쥐는 자요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나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지난 20년간은 속이고 사기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움켜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야곱이 라반 집에서 얻은 모든 축복은 가로챈 것이 아니라 속이고 착취하는 그 이기심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라반조차도 순순히 야곱의 것으로 인정해 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지금 인생의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기를 치고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차원에서의 그 회개를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내면의 정립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는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에게 주시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차원의 회개가 필요했던 때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얍복강에서 야곱의 회개는 결단코 가족 간의 피해를 입힌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20년 전의 사건을 돌이키면서 생각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변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짓은 이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야곱이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그 시절에 그 가졌던 그 나의 내면의 상태, 나의 외형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무언가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나의 내면의 그 본질은 내가 한 발짝도 앞을 떼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자각에 의한 회개의 기도, 그것이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 간에 피해를 입혔고 한 그러한 그 죄에 대해서는 이미 베델에서 해결받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고쳐지기 어려운 그 고질적인 죄의 행위들은 지금 내면의 정립을 위한 회개와 함께 더불어 평생을 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행위들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야곱의 일생을 단계마다 조명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창세기 저자는 베델에서와는 또 다르게 얍복강가에서 다른 차원의 회개와 새 출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 이해해야 할 것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의 위기와 고통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방황 속에서 하나님께 저절로 나오는 그 기도는 건져 내시옵소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 나의 현재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지경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는 간구와 청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또 야곱의 기도의 전부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든든한 하나님의 지원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얻은 것을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곳을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곳으로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우 두렵고 그리고 참으로 그 심정이 완전히 처절했겠죠. 그럴 때 정말 처음으로 싸워야 할 성, 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나아갈 때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 군대 장관을 만나서 여호수아는 큰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지금 야곱도 그런 하나님의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원과 보호를 약속받으면서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심정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심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을 위경에서 건져내는 역할도 하겠지만 얍복강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원군의 역할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얍복강가에서의 그 축복은 얻지 못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두렵고 답답한 심정을 이겨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청원에, 그 탄원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널 건져내서 구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가 여러분 많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잘 못 들을 때가 더 많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그러나 가타부타 내가 기대하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 본문은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와 하나님은 밀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밀착하셔서 우리의 영적, 정신세계 속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쫙 펼쳐주시고 그것들을 다루어 가야 할 매우 중요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막상 주님이 다가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또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또 막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지하면서도 깊은 영적인 씨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 32장에서 기록된 야곱의 많은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두 떼를 나눴다, 또 뭐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뭐 자족은 먼저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런 행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에 나온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 다 떼어버리고 홀로 있어야 하나님과 밀착된 가운데 씨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설교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여러분들보다 반발짝 앞에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싸움, 내적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시고 깨우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당도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두 가지이죠. 야곱의 내적 세계의 정립입니다. 이제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면 정립의 요소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에 부합하는 목적을 이제 깨우치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야곱 이하 모든 자손들, 오늘날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야곱의 심정에 지금 그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영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야곱을 흔들어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홀로 남아서 두렵고 막 이렇게 미칠 정도로까지 치닫는 그런 정신 상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야 하니까요. 그러지 않고 내 기존의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자식 문제, 재산 문제, 나의 명예 문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문제 다 끌어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건져내시옵소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건져내시옵소서 점점점 야곱의 전부 그리고 물음표가 붙어 있죠. 예, 물음표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적 정신세계의 어떤 피폐함과 또는 불균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직시하는 사람은 건져내시옵소서로부터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볼 것인데요. 축복하시옵소서입니다. 야곱의 상태는 지금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고 무엇이든지 다 빼앗기면 한순간에 다 놓쳐버릴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건져내시옵소서가 아니라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제 내면에 부정적인 그런 우울함, 답답함, 두려움, 공포, 미움, 못마땅함, 방황 이런 것들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는 결코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는 인정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니 저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분명한 줄로 믿고 구하오니 저를 축복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내면의 정립을 위한 기도임을 알고 또 나의 목적을 찾기 위한 기도임을 알고 절실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건져내시라고 기도한 후에 내가 조금 건져내진 것 같으면 기도의 내용이 점점 더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신변에 뭐 건강과 안전과 부와 자식과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로 그냥 과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들만 가득 차고 줘서 우리는 한 발짝도 영적으로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아무리 가까이서 잘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홀로 남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찾을 때를 분명히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지나야 할 얍복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야곱은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이 뭐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를 치는 것, 그것을 멈추는 정도가 인간의 인간 다음으로 완성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정신 내면의 세계가 매우 산란하고 갈피를 못 잡는데, 그런데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어릴 적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들임으로써 형과 아버지에게 경악과 상처를 안겨주는 삶에서는 탈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그 시절을 봤을 때 자신이 아직도 야곱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 야곱의 세계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에 꼭 해야 할 한 가지는 나의 야곱의 세계로부터 한 발짝을 뛰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야곱은 절실하게 깨달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에 남은 큰 숙제, 겉으로는 에서와의 관계 정립이죠. 화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언가 야곱의 영적인 도약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얍복강가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독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도 야곱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한때 이렇게 살짝 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남아있으면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허리를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를 떠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지 않고는 결코 신앙의 여정을 주님 원하시는 만큼 순종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서는 바로 현재까지의 나를 다시 못 박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자국을 뗄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맛보는 얕복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시간 더 32장을 살피면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의 씨름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